일주일 전쯤이죠. 한 6월 24일 그 중앙일보 신문에 한 칼럼에 이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 업체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다가 실종이 되어서 이틀 만에 죽음으로 발견된 예, 고 김동식 소방관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당신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 미국의 한 소방관이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도문은 그래서 한국 소방학교의 이 교과로도 불리고 또 모든 많은 소방관들이 자신의 신념처럼 그 불구덩이 안으로 자기가 뛰어들어야 할때 어떤 마음으로 뛰어들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름받은 소방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지 그런 비장함이 이 기도문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염두하고 자기가 맡은 그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에 또 깊은 감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구덩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힘을 자기에게 주시고 또그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신음하는 그 노인들의 신음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불로 들어가는 이 소방관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목숨을 이 일을 하다가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가족과 아내를 지켜달라는, 나의 아이들을 돌보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소방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이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또이 소방관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이루라고 오늘 나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을 안다면 나의 기도는 또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오늘 예배소설을 통해서 본이 바울 역시 자기 부르심에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부르셨는지를 이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또한 늘 잊지 않고 살았고 그 부르심이 바울의 삶과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큰 만족과 기쁨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빌드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르심이 오늘 내 삶의 목표를 바꾸고 내 기도의 이 내용을 바꾸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시 재발견되어지고 리빌드 되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요성 예배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된 이 바울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다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은유적으로 보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나는 이방인에게 갇힌 자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며 발견한 부르심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하셔서 따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할 자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이 바울의 소명을 이야기하며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듯이 예수님을 유대인에게서 이 유대인 유대교 종파에서 이렇게 그냥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어떤 이단 교주쯤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에게 왜 예수를 안 믿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고 그냥 한 사람 역사에서 있었던 한 사람일 뿐이며 그는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의 교주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공동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 뽑고 이 땅에서 척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지는 그 복음의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믿고 또 그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러 가던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에게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다가와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 앞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전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는 눈 멀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부르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이 재발견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유대교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의 명성과 성공과 부를 쌓아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은 나의 부르심이 아니었고 오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평생 내 삶을 드리며 이 삶을 나처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알리는 그러한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바울은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 이제는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을 지피는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함께 모두가 구원을 얻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 가운데서 새롭게 이 복음의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가려져 있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부르심을 위해 자기의 인생과 또한 삶의 목적을 헌신하게 되니 자기에게 큰 또한 인식의 변화가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가 새롭게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그 진리를 따르는 교회들을 핍박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결국 바울도 자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가도록 그냥 두셔도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큰 자였지만 복음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한 자였고 작은 자였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요 교회의 핍박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작은 자였던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돌이켜 예수를 믿게 하신 이 은혜에 이 바울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에게 있어서 뭐 한량없는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이 한량없고 갚을 수 없는 이 은혜가 그냥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내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이유는 바로 자기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먼저 맛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은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은혜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냥 내 삶이 슬프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기도에 따라서 결국 나를 위해서밖에 사용이 될 수 없지만 오늘 이 바울은 자기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도대체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이 능력을 얻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며 아 하나님의 은혜란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교회의 핍박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그냥 나만 기쁘고 나 혼자 부어 넣는 것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전하고 증거하게 하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은혜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나의 평안과 그냥 나의 감사를 위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면서 은혜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인식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넘어서서 나를 만족시킨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해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부르심이 은혜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만족을 넘어서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먼저 맛보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며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그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한 가지 더 바울 안에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고통의 자리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도대체 네가 좋아진 삶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해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는 자리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전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고통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갇혀 있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바울의 자기 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는 우리의 부르심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놔두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미련한 짓 하고 멍청한 짓 한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비방하다가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그 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을 막아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창조주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늘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그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어 그래 난 너무나도 좋아하며 내 안에만 그것이 갇혀있고 멈추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성경에 보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고치신 후에 가서 절대 죄에 빠지지 말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너도 이와 같이 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받은 그 은혜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 병 고쳐졌으니까 너 이제 한 80, 90, 뭐 100세까지 아마 편안하게 살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를 부르신 본질적인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만날 수 없는, 우리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붙잡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 나를 어떻게 변하게 하였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며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또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로, 무언가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하는 그러한 자기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오늘 신앙은 여전히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기적인 도구밖에 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있어도 그 지역에 복음의 유익을 끼칠 수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 귀찮게 해주는 사람 혼내주고 언짢은 내 기분 그냥 살살 달래주기 위해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신앙의 비극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만 더 잘 살고 나만 더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할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서 매일매일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에게 편한 길을 걷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길만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내 욕심과 내 자랑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나의 목적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말고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없고 내가 교회를 갔다 온 후에 나는 똑같은 꿈과 똑같은 목적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느낀다라면 분명히 우리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알지만 우리 안에 기쁨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 삶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요구할 때 그러한 은혜 물론 주시기도 하겠지만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든 자리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 내 부르심을 재발견하며 그 사명을 확실히 갖고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내 삶은 나를 위해 쓰여지는 이 시간 말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 말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친구들과 얼만큼 나는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세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록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통해 또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부르심과 우리 방향,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진지하게 그 일을 위해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나의 꿈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의 부르심은 내가 누리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오늘 나를 만나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의 부르심과 무관하게 살면서 내 삶의 기쁨과 내 안정을 위해서만 은혜와 하나님 당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로 지상대명령인 제자 삼는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면 이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내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부름받고 세워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 안에서의 회개와 주님 앞에서의 부르심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질과 성공을 주시려고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된 삶을 살고 나와 타인의 신앙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그 소그룹 순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모임에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순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가정이 막 나누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순에는 평안하게 보이지만 부모님의 구원과 자녀를 위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매우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도 이 일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한 일이 우리의 부모들과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될 겁니다. 하루에 세 번씩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쟁이겠죠. 저는 그런 답을 줄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들이지만 부모들이 순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자기의 가정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고 가슴을 치며 질문을 한다라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문제 속에 지금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해결이 되어지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해결이 될 텐데, 기도를 해도 여전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감옥 안에서 오늘 저에게 던졌던 그분들의 질문이 제게 기도의 부담감도 물론 주었지만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본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너희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고 너희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다라고 묶이지 않은 사람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들이 이끌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전하고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그렇게 감옥 안에서, 문제 안에서 기도하며 던진 이 질문은 오히려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감옥에서 해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믿음의 본을 던지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서 투병하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비록 감옥 안에 있는 자리이고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리이지만,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자유하고 풀려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위로와 도전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부르심을 발견하고 자기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는데 그 은혜는 도대체 내가 무엇에 쓰려고 요구하는 은혜인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부르심을 능력 있게 행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정당한 은혜인가?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처한 곳이 감옥과 같은 문제의 환경일지라도 오늘 이곳을 문제로 감옥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리빌드 시리즈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이제 풀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변이가 있다라는 뉴스가 우리를 좀 움츠려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떠한 질병, 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더 한 걸음 전진하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리빌드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하여 서로를 향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 성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좀 맞추시면 제가 오늘 점심을 사려고 그랬는데 네, 전신갑주입니다. 네, 이러면서 깨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셔서 우리 삶이 정말로 재발견되어지고 리빌드되어지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또한 갖추라라고 하신 이 전신갑주를 잘 또한 무장하며 또한 가질 수 있는 그런 7월과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느슨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바울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수요성립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